2012년도에 한국에서 개봉된 레미제라블이라는 오페라, 아니 뮤지컬 영화가 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소설가의 그 원작 소설을 이용해서 이제 뮤지컬로 만든 영화인데요. 그걸 보면은 이제 주인공 장발장이라는 평범한 노동자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번에 걸쳐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다 실패해요. 그래서 총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가석방되어 나왔습니다. 이 장발장은 미리엘이라는 카톨릭 신부의 도움으로 살던 중에 성당에서 그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에 이제 체포되죠. 그런데 이 미리엘 신부가 경찰에게 장발장이 갖고 있는 그 은그릇은 내가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은촛대도 덤으로 또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장발장은 아마도 그 은그릇을 가지고 종잣돈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해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죠. 그래서 노동자에서 이제 자본가로 변신한 이 장발장은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급격하게 바꾸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옳긴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보낸 19년의 인생은 빵 한 조각 훔친 그의 범죄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런 엄격한 처벌이 결코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를 변화시킨 것은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미리엘 신부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용서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용서의 은총이야말로 장발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탄생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은 마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소위 자본의 원시적 축적 기간이라는 그런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향한 동물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자비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원시적인 자본 축적을 이루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장발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 판틴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 노동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녀가 죽자 그녀의 딸인 코제트를 자신의 딸로 입양해서 키우는 등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중생하여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자베르라고 하는 그 정반대의 인물이 영화에 등장하는데요. 자베르는 범죄자를 체포하여서 반드시 그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찰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 법치주의의 기초죠. 그는 경찰로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장발장을 다시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에게 장발장은 단지 제수번호 24601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20년간 장발장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자베르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살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모범경찰 자베르는 자살하게 되었을까요? 장발장을 체포해서 감옥으로 보내지 못한 그런 어떤 좌절감, 분노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살한 이유는 장발장이 보여준 아주 선한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장발장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자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살려줬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종교,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율법주의의 원칙은 뭡니까?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 원칙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베르의 자살은 율법주의의 파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빅토르 휴고의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영화 혹은 소설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용서의 은총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매우 감동적인 또 매우 기독교적인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그런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영화평도 읽어보고 인터넷 댓글도 읽어봤는데 전부 다 뭐만 얘기하냐면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839년도에 파리에서 일어난 그 무장혁명입니다. 그 무장혁명 얘기만 계속하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영화인지 그런 소설인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법치주의를 지지하고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부에 있는 악한 것, 내 안에 있는 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그 법치주의가 구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치주의도 혹은 율법주의도 사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5장 1절에서는 바울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해서 이 종과 자유인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멜지 말라.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는 이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할례를 받고 노예 위치로 돌아가지 말라고 바울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바울은 노예와 자유인을 대조하고 있고 이 대조는 곧 율법주의와 용서의 은총을 얘기하는 이 복음을 대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행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행하라의 목적어는 율법이고 또 선행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인간에게 선행을 강요합니다.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마지못해 피동적으로 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 안에서 하는 선행은 각각의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강제와 타율성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란 것은 하기는 싫은데 주인이 억지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이 행위구원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을 노예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결국 노예만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행과 율법 준수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았고 선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미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받을 그 판결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경된 겁니다. 의롭다라는 그런 판결로 변경이 된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 즉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묶여있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므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유의 본질은 선택과 결정권입니다. 구원받은 이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내가 그러면 남은 인생을 선행을 하면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악행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강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아무런 선행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앞으로 계속 악한 짓 하면서 살까? 아니면 선한 행동으로 하면서 살까? 선행이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행을 하는 삶을 살기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그래서 그 선한 선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어떤 보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넘치는 보상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 즉 선행을 하는 자 혹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자신이 한 선행에 대해서 이 삭스, 급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제 구원 내놓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 이 일이라는 것은 늘 보상을 청구할 그런 청구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하고 나서 보상을 하나님 앞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넘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런 선행은 우리가 일이라고 work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봉사라고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노예를 만들어내고 노예는 타율성에 의해서 선행하고 구원이라는 보상을 청구하지만 복음은 자유인을 만들고 자유인은 자율에 의해서 스스로 봉사로 선행을 하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장발장입니까? 아니면 자벨입니까? 바로 장발장같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래 이러한 자유인의 개념을 가장 먼저 잘 이해한 사람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쓴 지 3년 후인 1520년에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 책 첫머리에 보면은 이와 같은 두 개의 명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이 두 개의 명제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우위에 서는 자유로운 군주로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하인으로서 모든 이에게 종속된다.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원리입니다. 한 명 한 명의 기독교인은 각각의 개인으로서 그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자유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의 자유로운 군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명제는 이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지키는 봉사의 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지만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하인이 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기로 스스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이에게 종속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그 내용을 이보다 더 명쾌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명쾌하게 루터가 잘 요약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역은 정신적 전제 군주와 같고 카톨릭 신자들은 정신적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카톨릭의 구원 교리는 윤리적 행위가 구원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비슷한 종교적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유대교 율법주의 대 복음 노예 대 자유인의 이 대립구도 안에서 카톨릭과 개신교, 카톨릭과 복음 사이의 대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생겨났죠. 두 가지의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할래 할 수 없는데 이제 개신교 교회가 등장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직접 번역했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온 성경을 사서 읽고 교황의 설명이 맞는지 루터의 설명이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을 건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구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근대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등장한 첫 사건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자유인의 개념에서 비롯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유래해서 근대의 자유로운 개인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혹은 성경 안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 맨날 읽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의 핵심을 루터가 깨달았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때문에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그 결과 자유인의 제도, 자유인의 제도로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장 먼저 가장 빨리 깨달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누굴까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을 읽고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쭉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제국 말기에 정치적 이유로 한성 감옥에 정치범으로 이렇게 갇히게 되셨는데 그 감옥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뭐 굉장히 긴 이야기니까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개종한 이후에 이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바울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 루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 우남께서 옥중에서 집필한 글인데요. 대한교우들의 힘쓸 일이라는 글입니다. 1904년도에 발표한 글인데요. 그 글에서 이런 말 합니다. 노예의 생각만 길러서 남의 충실한 종이나 될 뿐이니 남의 종실도 충실치 못한 이보다는 낫다 하려니와 하나님이 동동으로 주신 권리를 회복하는 본인은 어디에 있으며 감옥에 갇혀서 지금 쓴 글인데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 다 정신적으로 보면 노예 상태라는 겁니다. 자유인의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노예의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등하게 모든 인간에게 주신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아니다. 우남은 독립을 어떤 관점에서 생각했냐면 독립을 하려면 먼저 국민들이 이 정신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유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 정신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나라를 세워봐야 그 나라는 노예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바울과 루터가 말한 이 자유인과 노예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시는데요. 이거를 정치적 영역에까지 확장해서 사용합니다. 우남이 감옥 안에서 쓴 책,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대저 예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가장 감격히 여길 바는 모든 세상 사람의 결박을 다 풀어놓으신 것이라. 첫째, 율법의 결박을 풀어주심이니 사람의 생각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낱낱이 벽파해 주셨나니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의 주의가 자라난 법이다. 교회로 말할진대 마틴 루터 씨가 교를 고칠 때 이 뜻을 드러내었고 정치상으로 말할진대 워싱턴 씨가 미국을 독립할 때 이 뜻을 드러내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1903년도 그 이전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20대 청년인데 그때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미국 독립과 같은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13년에 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우남이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해서 다시 프린스턴 이번에 신학교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린스턴 신학교에 한국인 졸업생 명단을 볼 것 같으면 1번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아니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신학 박사학위 받기 15년 전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신학교 졸업생으로 1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신학 공부를 하신 다음에 쓰신 글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를 온전히 세워 사람마다 자유롭게 성경을 공부하며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후로 200년 동안 루터가 시작한 개신교가 정치 제도를 개혁하기에 이르러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각국의 정치적 대혁명이 일어났고 오늘날 구미 각국의 동등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 행복이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를 근대 문명의 시조라 칭함이 과연 적당하며 이러한 루터 선생의 능력은 곧 예수의 진리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바울, 루터, 시민혁명, 그래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다 여기서 유래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려 120년 전에 이 점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탁월한 안목이고 정말 놀라운 일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관점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실종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988년에 신학교 입학해서 지금까지 한 해도 신학교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혹은 가르치면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도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교수나 그런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남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인의 정신, 독립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노예의 국가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자유인의 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길이 뭐냐? 우남은 분명하게 이것은 복음이고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용서의 은총 아래 있는 그 인간, 그 인간이 이 땅 위에 많아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나라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남은 기독교의 그 기초를 둔 세속 국가를 세우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상을 갖고 계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해방 이후에 건국하고 뭐 6.25 나고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그의 이러한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국내외 정세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머지않아 무너질 것으로 그래서 북한이 해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북한이 해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통일로 이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미래에 해방된 이후에 어떤 나라로 세워져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된 나라로 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남이 얘기한 그 방법입니다. 우남이 얘기한 것처럼 노예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인의 국가로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그러한 세속 국가로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된 나라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전교조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왜 교회냐? 교회는 이 자유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 노예들의 나라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그 생각은요, 노예 정신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오는데 그것도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사 사이비 종교와 같은 그런 종교 지배체제 하에서 지금 사이비 종교 신도들처럼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그들을 노예 정신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인의 정신을 가진 자유인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장발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매우 건강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베로와 같이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의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또 똑같이 노예로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총 같은 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자기의라는 것은 그 개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독약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독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북한을 노예 국가로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결함투성이고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볼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나는 심판자다라는 그런 식의 멘탈리티를 갖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기독교인들이 북한이 해방됐을 때 그걸 책임지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아래에 있는 그런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5주간 이렇게 서울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참 고생하시는 모습 계속 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울교회가 어서속히 잘 회복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교회가 회복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만세 부르고 이제는 회복되었다, 회복되었도다 그러고 그냥 끝나실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왜 회복되어야 되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회복 이제 곧 머지않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곧 머지않아서 이제 교회가 회복될 텐데 교회가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북한이 해방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의 그 정신을 자유인의 정신으로 바꾸고 그래서 북한을 노예 국가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자유인, 자유인의 나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인데 바라기는 서울교회가 곧 회복되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앞장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